예, 이번엔 나라 살림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당장 해야 할 일 만나보겠습니다.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
예, 안녕하세요.
예, 지금 뭐 후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추가경정예산, 추경을 예. 지금 한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이 지금 진행돼야 되는 걸까요?
그러니까 일단 뭐 오늘 밤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해지겠죠. 근데 저는 이 대통령이 된 분에게 그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축하보다는 응원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거든요.
아, 위로의 말이요? 예.
예, 이건 뭐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녹록치 않아요. 뭐 경제 성장률도 아주 안 좋고, 근데 거기에 그 재정 상황도 안 좋잖아요. 재정 여력이 굉장히 없어서 예. 이게 경제 상황만 보면 추경을 해야죠, 당연히. 그런데 재정 상황만 보면은 추경을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굉장히 드물어요. 그래서 이 추경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
예, 이게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한다라면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이 돈을 넣어야지 이게 경제, 내수 경제가 특히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
그렇죠. 그러니까 1차 추경을 이미 하긴 했잖아요. 예. 그런데 1차 추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2차 추경에서 채워줘야 되는데요. 1차 추경에서 가장 가장 크게 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, 뭐 전기요금 같은 거를 내줄 수 있는 거를 준 거거든요.
예.
근데 소상공인이 50만 원 받아서 뭐 전기요금을 냈다. 이게 뭐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. 전기요금 내면 끝나는 거니까.
예.
그리고 뭐 GPU 구매 사업들, 그리고 융자 사업, 뭐 이런 것들은 좀 하긴 했는데,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수를 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부족해요. 그렇다 보면은 이번 2차 추경에는 좀 내수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, 문제는 그렇다면은 어떤 뭐 이 소비 촉진 이런 지원이 이 보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선별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보편 지원을 하기에는 좀 너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거죠.
예.
그렇다고 해서 선별 지원을 하자고 한다면은 선별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올해 소득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올해 이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. 무슨 소리냐면은 이 건강보험 이런 자료가 있지만 이 작년에 안 좋은 소득이 안 좋은 사람에게 올해 지원하는 방법은 있지만 올해 소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
예.
그래서 올해 소득이 안 좋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일단 그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에 그 세금으로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자라는 그런 방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.
알겠습니다. 그 앞에서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최근에 네.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때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얼마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
그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. 그 24년, 작년 말 세수 규모가 이 337조 원이거든요.
얼마요? 얼마?
337조 원.
337조 원, 예.
예, 국세 수입이.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2년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396조 원이 337조로 한 15% 세수가 줄어들었죠.
예.
근데 15% 세수가 준 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례적인, 사실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이 IMF 때 세수 줄어든 규모가 한 -3%거든요.
예.
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가 -15% 줄어들었으니까.
예.
이 세수 감소 규모가 굉장히 크다.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절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추가 감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.
예.
생각을 합니다.
그렇군요. 이건 추가 감세 문제가 아니라 좀 증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좀 나오는데, 대부분의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지금 오히려 감세를 하거나 뭐 구조조정을 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보십니까?
그렇죠.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감세를 공약을 했고요. 여기서 말하는 감세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보다 훨씬 더한 큰 규모의 감세가 공약이고요.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뭐 세율이나 이런 건 없지만 때도 약간의 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오히려 이렇게 증세가 아니라 좀 비과세 가면은 늘리는 그런 공약이 있고요. 권영구 후보만이 이게 증세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증세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. 현재 상황이.
네. 어려우면은 앞으로도 이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게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면은 세수는 지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가 너무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세금이 막 거치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어렵겠다라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네요. 그러니까.
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최소한 비과세 감면은 이거는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필수 사항이거든요.
예.
세율을 올리는 적극적인 증세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이 세수를 확충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.
예.
그리고 사실 세금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세수가 좋아져요. 그래서 이 내수 활성화, 이 뭐 수출 등을 좋게 만드는 것이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데요.
예.
그런데 이 내수를 활성화되려면은 좀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해야 되고 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어떤 그 세수를 더 늘려서 그래서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도 오히려 이런 추경을 통해서 재정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알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축이 이제 내수 활성화,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투입이 단기적으로는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.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제 전국에 깔아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는데 지금 각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겠다. 라는 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있습니다. 뭐 100조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
맞습니다.
어디서 그러면 이거를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.
사실상 뭐 100조 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부 재정으로 100조 원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. 그 민간 투자 규모까지 합쳐서 100조 원을 하겠다라는 거여서 이것은 그냥 민간 투자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는데요. 근데 민간 투자를 하라라고 해도 민간이 이것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
예.
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정부 투자를 합쳐서 100조 원을 마련할지는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이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겠다. 라는 그 방향성은 당연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거기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가 이 녹색 투자를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. 물론 녹색 투자를 강조하는 일은 뭐 이 저탄소, 이 기후 위기를 이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뭐 저는 뭐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제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되는 투자거든요.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R&D다, 뭐 복지다, 교육에다가 투자했을 때 이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.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를 한다. 그러면은 1조를 들이면은 1조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이 돼요. 이것은 뭐 투자하면은 남는 장사인데 문제는 1조를 투자하는 시점은 이 다음 정부고 1조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회수하는 시점은 다음 정부와 차기 정부에 이어서 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.
예.
이걸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에너지 절약 시설 같은 녹색 기술 투자는 이거는 남는 장사다. 그런데 이 차기 정부가 만약에 딱 차기 정부에서만 효과가 나오는 것만 생각한다면은
예.
이런 녹색 에너지 투자를 좀 덜 할 수가 있는 거죠.
알겠습니다. 예.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, 이제 5년 단임제에서 일반적으로, 내 임기 내에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그렇죠. 걸로 조금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좀 인색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꽤 있는데,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. 특히 뭐 의료개혁 한다면서 2,000명으로 의대생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다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,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.
맞습니다.
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릴 게 녹색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 평균이 한 30% 좀 넘는데 우리나라는 10%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가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, 왜냐면 이게 무역 보호장벽으로 지금 탄소세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
그렇죠. 그 특히 22년도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가 한 1.7조 원 정도였거든요.
예.
그런데 올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가 한 7천억 원 정도로 줄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는 뭐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기후 에너지를 부정하는 정부는 아니에요.
예.
기후 위기는 분명히 실존하고 어떤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말은 했지만, 그런데 이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금액은 이 증가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절대 금액도 굉장히 많이 크게 감소했거든요.
예.
그렇다면은 차기 정부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투자한 규모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정도의 이 투자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자,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,
맞습니다.
참 차기 정부의 새 정부의 딜레마인 것 같은데, 지난 정부의 어떤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 정부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
그러니까 일단 저는 단기적인 대책,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단기적인 대책은 일단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재정 여력을,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해요. 문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면은 좀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좀 덜해질 수 있다라고, 재정 건전성이 유배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. 물론 당장 재정 건전성은 좀 건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, 이게 어떤 마중물을 통해서 좀 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면은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좋아진다.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
예.
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강조한 대로 어떤 첨단 기술 그리고 이 녹색 투자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절대로 추가 감세는 하면 안 된다. 비과세 감면을 아주 철저히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.
알겠습니다. 진짜 강조하시네요. 추가 감세는 절대 안 된다. 예,
할 수가 없죠. 도저히.
예, 차기 정부가 새겨드려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예, 감사합니다.